예,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이 실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 당분간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요. 또 교회 분위기도 지금 뭔가를 우리가 돌파해야 할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돌파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뛰어오르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가면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그 대속의 그 내용 중에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속하셨는가 그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예, 그럼 넘겨주세요. 자,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 안에 뭐가 또 있습니까? 사망 안에 사망의 전조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도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럼 난 병이 있는데 그럼 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사망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바로 사망으로 간 건 있지만은 대개는요. 사망의 전조가 뭐예요? 질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는데 그 질병도 뭐라고요? 뭐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죄 짓기 전에는 사망이 안 들어왔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이후에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책이 뭐냐는 거죠. 자,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전조인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치유책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자, 이 세상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태는 마귀의 통치와 눌림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범죄로 인하여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누르고 주관하는 이 일들을 끊어버리려고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눌림으로 질병이 일어났을 때, 마귀의 눌림으로 질병이 일어났을 때 자연력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감기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것도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기를 못 이겨서 폐렴으로 넘어가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앓다가 열이 나다가 스스로 이겨내요. 이런 걸 갖다 뭐라 해요? 자연치유력이라 그래요. 자연치유력. 자, 그런데 자연치유력을 할 수 없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몸이 강해서 이겨내고 하면 자연치유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연치유력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말고 어떠한 능력이 그걸 제거할 수 있냐는 거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치유력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질병이 우리의 자연치유력을 벗어나 깊게 발전했을 때, 우리 자연치유력도 못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질병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의사들의 역할은 뭐냐? 의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의사들은 자기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자연 치유를 돕는 능력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몸이 좀 강해져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뿐이지 병을 이기하게는 못한다는 거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연치유력이 부족할 때 자연치유력을 보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다든지 안 받아들인다든지 안 믿는 자, 또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많이 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라고요? 자연치유력으로 치유된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어떠다고요? 이 자연치유력을 돕는 거기에 협력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영역을 벗어나서 자연치유력을 안 되는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는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간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병원에 가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요. 다시 건강을 회복해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자연치유력이 하나님 원래 줬어요. 왜? 우리 속에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균이 들어오면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기초적인 뭔가를 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막 힘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질병을 이겨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이 일어났을 때 뭘 하라 그런다고요? 서로 병낫게 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의인의 기도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 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다음에 그 영역은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자,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치유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이 예수님의 대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역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시고요. 자, 질병이 자연 치유력을 벗어나서 깊이 발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주권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그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자연 치유력, 의사도 심지어 기도조차도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연 치유력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 믿음의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걸 잊어먹고 혹은 모르고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질병은요 저주의 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우리 오해해요. 내가 지금 질병 있어. 그럼 하나님 날 저주했단 말이야? 난 질병 없어. 그럼 난 저주 안 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질병들은 어떻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병이 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병이 올 수밖에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장치를 해놨어요. 믿음의 장치를. 그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 영역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질병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질병도 질병, 죄, 가난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있는 거는 그는 우리가 빨리 싸워 이겨야 되지만 이게 아주 집안 내력으로 내려온다든지 어떤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정말 저주가 지금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치료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만이 치료책이에요. 자, 하나님 말고 누가 율법의 저주를 제거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속 방법 말고는요, 이 저주를 정당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자, 성경이 가르치기를 질병은 죄악의 신체적인 형벌인데, 신체적인 형벌이에요. 몸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책임을 그의 몸에 넘겼어요. 그분이 짊어졌어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몸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질병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일부러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을 끝마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수명을 다 살 때까지 자연 치유력을 보충하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신체적으로도 첫 열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질병이 오면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질병이 안 오면 더 좋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이 올 때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질병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때 우리의 질병도 구속하셨는가? 자, 이게 아주 핵심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개는 뭐라 그래요? 뭐 예수님이 뭐 그랬다는데 뭐 난 믿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내용을 나누는, 이 치유된 내용을 나누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대로 붙들고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랬어. 나 그렇게 믿어. 인정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걸로 질병 못 이겨요. 그냥 정말 그런 것을 확신하고 붙드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치유가 속죄 안에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속 안에 뭐도 있다고요?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그 종살이 할 때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주 막노동에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몸에 몸살이 걸리고 많은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방대 아픈 사람 천지였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벽돌 찍고 그 중노동을 거기다 못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걸 감안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 가지 재앙하면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뭐라 그래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전날에 그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로 명령 내리는 바로 그날, 그 전날에 내일 출발한다면 오늘 저녁에 그걸 오후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의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것을 저녁에 계속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이 밤에 장자가 죽으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5월 6월이 아니고 넘을 유예요. 넘을 유. 예. 그래서 이렇게 넘었다 그랬어요. 패스오버 이래서 넘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 발라져 있어. 그래서 그 집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집만 가서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온 애굽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더 망하기 전에 빨리 가 빨리 가. 이래서 막 떠내밀었어요. 그동안은 못 가게 했는데. 자, 그때 뭐 했다고요?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이들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참 뒤에 후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시편에 있어요. 한참 뒤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적어낸 것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게 시편 105편 37절이에요. 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게 뭘 의미하십니까? 그 중노동에 많은 완전히 골병든 사람들에게 그 전날에 유월절 양을 먹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두 건강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나온다면 적어도 1%의 환자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혹은 0.01% 환자 엄청날 거예요. 근데 비틀거린 자가 없었대요. 그 유월절 양을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병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잘 모르죠. 지금만 생각하면요. 만일 이 칠곡 인구가 40만인데 여기 5배예요. 이 인구가 이동한다. 그럼 지금 저 칠곡에도요. 병실마다 환자들 질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환자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먹고 비틀거린 자가 없었어요. 자, 또 넘기셨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는요, 그 4대 분열 왕국되고 4대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고요, 역대상하하고 성경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달라요. 자, 열왕기상하에서는 칭찬하는데, 임금을 칭찬하는데, 역대상하에서는 칭찬 안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이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선지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기록했어요. 역대 상하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다르듯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거하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왕을 평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고, 제사장 관점에서 없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하여간 어떤 거는 일치하는데 어떤 건 틀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 분열 왕국 후에 네 번째 왕인데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아합이었어요. 아합왕. 아합왕은 아주 그 이세벨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 이방 나라 왕을 여인을 이렇게 왕비로 데려왔잖아요.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세벨라가 그 엣바알의 딸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사밧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잘 지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아방의 딸, 이세벨과 아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삼았어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혈족관계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게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상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중에 아달랴가 어떻습니까? 자기 손자도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서 뭐 전 남유다의 뭐 곳곳에 우상을 심었어요. 결국 살해당했어요.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된가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 뒤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왕들이 뭐 회복해 보려고 그러고 했는데도요.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전에 왕까지 이 우상을 섬겨 가지고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남유다인데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 청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시 종교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시켰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행사.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글로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 유월절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텐트 치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걸 지켰을 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의사가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 운동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는요, 이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북왕국 지역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북왕국은요, 막 예적이 침입하고 완전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파발꾼을 보냈어요. 지역마다. 근데 저 북쪽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막 고웃음 쳤죠.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근처거든요. 북왕국 사람들인데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 남쪽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미리 결례를 준비했어요. 근데 북왕국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먹은 거예요. 이러면 더 심각해져요, 이제. 그리고 이 유월절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절기의 내용을 좀 알았더라면 정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가 모르고 의욕에 앞서고 해서 이미 범했는데, 잘 모르고 범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요, 정말 건강을 회복하는 행사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그 유월절의 그 내용을 알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지요. 그 유일을 아는 사람들. 이게 구약이에요. 자, 신약에 봅시다. 유월절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고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성찬식을 해요.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한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가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요, 막 퍼먹었어요. 포도주도 막 마시고, 그래가지고 취했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거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분란도 일어났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당신들이 이 성찬식을 분별을 못해서 벌써 잠드는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찬식을 잘못해서 병이 왔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제대로 지키면 질병이 떠나간다고요. 그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랬잖아, 성찬식에 우리가 그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떡이다, 살이다. 그걸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날 치유하셨다. 치유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걸 믿고 먹고 피는요. 나의 죄를 대속했다. 먹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미 그걸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묵상하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했다. 나를 치유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걸 몰랐을 때 다시 그 믿음을 고취해서 이 질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원래. 구약에는 유월절이에요. 네, 좀 이해가셨죠? 그래서 구약의 모형들을 또 봅시다. 구약의 모형들. 자, 제가 왜 구약의 모형들을 보는가 하면 신약의 이 실체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모형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자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자 때도 효과가 있었으면 실체 때는 효과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림자 때도 효과가 있었으면 실체 때는 더 효과가 확실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형을 보는 거예요. 자, 문둥병 정결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문둥병 들었다든지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면 저기 레위기 14장과 15장에 보면 문둥병과 유출병에 대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병이 들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치유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그 정결케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뭘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 하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정결케 되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 형태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말하면 그 표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이 모형을 따랐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하고 정결케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은 더 확실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은 7년마다 안식일이 있거든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자,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요. 자,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 되면 49년째 안식년을 지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 될 때는 어떻다고요? 희년을 지켜요. 자, 안식년을 지키다가 49년째 되면 안식년이죠. 그럼 그 50년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희년에도 어떻다고요? 안식년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요, 2년간을 안식년을 지켜요. 한 해는 안식년, 한 해는 희년이에요. 그게 제 희년 제도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7년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년째는요, 이 땅에 대한 어떤 저당을 잡힌 걸요, 다 풀어줘요. 그런 제도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저당 잡혀서. 그러면 7년 되면요, 자기 것 돼요, 이제. 그런 제도예요. 이게 안식년 제도예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안식년 제도는요, 7년마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묵여놔요, 땅을. 그 대신 6년째 되면요, 하나님이 수확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그걸 저장해서 살아요. 이렇게 안식년을 지켜가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7번째 들어올 때 마치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희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빚진 것은요, 다 해결해줘요.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남의 그 저당 받았으면 50년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 돈 받지도 않아. 그냥 돌려줘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펴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50년째가 뭐예요? 희년인데 그것을 예수님은요 은혜의 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구약적으로 보면 희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년과 완전히 다른 완벽한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또 돌아오잖아요. 은혜의 해는요. 이제부터는 없다. 모든 저주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 거예요. 내가 왔으므로 이 땅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50년만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희년은 어떻다고요? 50년마다 죄 진 거, 모든 거, 원한 있는 거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해는 뭐라고요? 보이는 빚진 거 이런 것도 다 탕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질병, 모든 죄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희년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완벽한 희년. 엄청난 은혜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질병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무찌르면서 이 땅에는요, 사실상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걸렸어도 안 돼요. 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고요. 우리에게 치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죄의 자유도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믿을 때. 그래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저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또 넘겨주시고요. 자, 글씨가 좀 작지만 지금 그 희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냥 해놨어요. 그냥 넘길게요. 희년이 설명했으니까. 자, 넘겨주시고요. 자, 희년의 의미 간략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려진 모든 것을 회복이에요. 희년의 순서는요. 먼저 속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선포 없이 먼저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 희년의 그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전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딱 떨어지면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자유예요. 다 자유예요. 거기서 질병까지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질병의 자유는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대속이 뭐라고요? 희년인데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질병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한 거 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는 뭐라고요?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역사가 이 땅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질병이었거든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서를 보면 먼저 갈보리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이겼다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전파돼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희년의 선포를 듣고 모든 것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땅 잃은 사람은 땅 다시 돌려받아요. 종살이 한 사람은 다시 돌려받아 가정으로 돌아와요.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년 선포의 그 복된 내용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좀 뭐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해볼게요. 여호와 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여호와 산마라 그래요. 그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여호와 산마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무슨 의미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여호와 산마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드온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제물을 드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원하신다. 그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어요. 그다음에 여호와 일이라고 있죠. 뭐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갔던 여호와 일에.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승리.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와 라아예요.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라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것도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라아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지느케누라 그래요. 지느케누. 그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단어, 그 이름도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내용이 지금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여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곱 가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 여호와 라파. 기억나시죠? 여호와 라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 일곱 가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잃어버린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복음 시대에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현저한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원과 우리의 몸의 건강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또 넘길. 자, 어떤 사람들은요 치유가 천년왕국 때 치유가 일어날 거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지 몰라. 오늘날은 천년왕국 아니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 이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여기 천년왕국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거기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은사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예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잠시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천년왕국 때는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엔 치유가 필요 없어요. 다 온전한 거예요. 그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 어둠의 세력도 통치하고 주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업이. 영혼 구원과 건강.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질병으로 원인이 돼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질병은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수명이 다할 때 돌아가셔야 돼요. 질병으로 고생고생하다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면 안 돼요. 질병이 왔다 그러면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시다가 수명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와요. 이걸 수없이 공부했어요. 자, 오늘날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육신적인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방면에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치유하셨다. 회복하신다. 이런 내용들의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또 다르게 뭐예요? 들었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믿는다 그래요. 근데 더 고민해야 돼요. 자, 넘기시고요. 자,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속죄의 모형이 또 나와요. 저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를 거뒀어요. 거두니까 그 사막에 있던 불뱀들이요, 그 오아시스 쪽으로 몰려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막았어요. 그 불뱀들은 못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거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뱀들은요, 물기 있는 쪽을 쫓아와요. 근데 오아시스 쪽에 물기 냄새가 나니까 그리 몰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거죠. 그래서 텐트 진영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뭐 장애물이 있으니까 막 물은 거예요.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사건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았어요. 불뱀을. 그걸 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에 죽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불뱀의 모양의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장대의 불뱀을 쳐다본 거예요. 그 나왔어요. 그게 속죄의 모형이에요. 자, 만일 치유가 속죄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치유를 위하여 그 속죄의 모형, 속죄의 모형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해요. 자, 아, 어떻게 뱀이 예수님의 대속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했죠. 그게 뭐라고요? 속죄의 모형인 거예요. 그걸 언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제가 아닌 속죄의 모형을 보고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와 용서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요, 원형을 지금 믿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모형을 믿었어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바라본다가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걸 우리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 저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 질병, 가난이.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 신명기서 28장에는 그게 딱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자, 뒤로 넘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보세요. 두 가지 같이 나가요. 뭐라고요? 죄와 병을 고치신다. 이 구약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도 어떻다고요? 죄악과 질병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도 어떻다고요? 죄악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선명하잖아요. 죄악을 사하시며 네 병을 고치신다. 근데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그걸 선명하게 언급해요. 그럼 구약에도 죄악과 병을 고치셨다면 신약은요, 당연히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강조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자, 또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에 기록된 이런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 예들은요,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어떻다고요? 그냥 글로 끝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다고요?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라고 해놓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구약을 읽습니까?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에는요, 이런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것과 보완을 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랬다면 신약도 당연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은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 응답했나 봐요. 자, 구약의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모형이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길을 알리려고 준 모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 그 모형을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모든 사건과 예들이 신약에 우리에게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자,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 이제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의사 주님이다 혹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치유라는 우리의 구속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저 내용을 좀 잠시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지역을 왔는데, 마사라는 지역을 왔는데 물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썼어요, 물이.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어다가 물속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출애굽 홍해를 건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 준 거예요.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양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없이 왔고요. 그들이 광야를 지금 가야 돼. 그러면요, 이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질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어떻다고요? 난 너를 치료할 수 있어. 난 치료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입맛에 쓰다고 아 이게 독이잖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내가 치료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독이 너희를 공격을 못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요, 절대 질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전염병이 도로, 연병이 도로 두 건 있었어요. 그때는 죽었어요, 연병으로. 근데 회개하니까 다시 연병을 거뒀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하지 않는 한 그들은요, 질병에서 자유케 됐었어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형을 따라온 사람들도 질병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인 모형을 지금 믿고 나아가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영역에 무지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거 숙제를 풀자는 거죠.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예. 자유케 됩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히 우리 승리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자 넘기셨어요. 자, 우리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임을 분명히 저 홍해를 통과한 후에 그 마라의 쓴물 사건, 예. 아까 제가 마사라 그랬나요? 마라인데, 예, 죄송합니다. 자, 첫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치유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구속적인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먼저 제공했어요. 자, 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자꾸 제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근거를 얘기해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콜리라는 단어가 있고 마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콜리라는 단어는요, 질병이란 뜻이고요. 마코브는 이게 슬픔, 뭐 고통,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질고와 슬픔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역을 다르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가 있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원문을 오래도록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질병과 통증을 이 뜻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자, 연구를 했는데 이 콜리라는 단어는요, 질병과 병이에요. 마커브는요, 통증을 말해요. 그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질고와 슬픔이라 표현했죠. 그죠? 이사야 53장 4절에는 질고와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확실히 몰랐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어떻다고요? 질고가 질병이고요. 슬픔이 뭐라고요? 통증을 말했어요. 그게 비슷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서 7장 15절, 28장 61절, 열왕기상 17장 17절 이렇게 내용에는 다 어떻다고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질병 혹은 통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사야 53장 4절도 저렇게 번역을 했어야 옳다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넘기시고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 영혼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질고와 슬픔을 당할 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저거는 영적인 병을 얘기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병과 또 통증으로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아, 저거는 육체의 치유의 문제라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질고와 슬픔으로 해놓으니까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지금 예언이잖아요. 그것을 저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는 게 없고 영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게 53장 4절이 왜 육체의 치유에 해당되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자가 세게 아니야 저건 육체의 치유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53장 4절을 육체의 치유로 예수님이 언급을 했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적이 없으면 이사야서 53장 4절은 아, 우리의 영적인 질고 이것을 해결했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 시대에 그 내용을 마태가 이렇게 소개해서 표현하기를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근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다고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은요, 우리의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53장 3절은요, 우리의 영적인 죄를 얘기해요. 자, 넘기셨어요. 저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 간고, 저게 마코브예요. 많이 겪었으며 질병, 콜리를 아는 자라. 마치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병, 콜리 가지고 지고 우리의 통증을 그가 가져갔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질병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질고 콜리로 나와 있어요. 지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린다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예언이에요. 그게 콜리와 마코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자, 그 뒤에 같은 내용인데 요번에 동사를 볼 거예요. 지금은 명사를 봤지만 동사를 볼 거예요. 자, 갈보리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갈보리,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 질병 콜리를 그가 지고 했습니다. 자, 지고 했어요. 질병을 졌다는 거예요. 그 지다라는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자, 이거는 들어 올리다, 지고 가다, 운반하다, 먼 것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넘기셨어요. 자, 그것은 레위기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말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염소를 말할 때 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할 때 요 지다에서 나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질병을 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로 가셨다. 그래서 죄와 질병이 나에게 갈보리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대신 구원과 건강이 갈보리에서 내게로 옮겨졌다.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명사에는 뭐라고요? 질병을 콜리, 혹은 고통을 마코보. 지다는 뭐예요? 나사. 또 하나 있어요. 뒤로 넘겨보면. 이렇게. 담당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뒤로 넘겨볼래요? 담당하라는 단어는요, 사발이라는 단어예요, 사발. 그래서 그 앞에 질병과 이 동사의 단위를 같이 연결해 보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지고 가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담당했다. 이것을 선명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깊이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해봐야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 구원의 질병의 치유의 이런 모형들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다 치유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떠날 때도 움직일 때도 치유되고 제 수명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모형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만 죄에서 용서받는다 이거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더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동사 나사와 사발의 의미는 어떤 것이든 동일한 의미가 양자의 경우에 죄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졌다고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넘기셨어요? 자, 십자가는 전인을 위한 완전한 치료제입니다.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 모든 영역에 완전히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치료제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부를 십자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제가 지난번 레위기서 로마서에서 할 때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이 넘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넘어갔다 소리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넘어간과 동시에 그분 것이 모두가 내게로 넘어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라고요. 자,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형태의 질병이 율법의 저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 저주 얘기하면서 질병 얘기를 쫙 해요. 그래서 뭐 폐병, 열병, 상한 거, 종기, 치질, 괴혈병 뭐 이런 거 내용이 나와요. 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병도 이 포함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암이라든지 뭐 각종 불치의 병으로 뭐 에이즈라든지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요. 의학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요. 넘기셨어요. 네, 질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골똘히 보는 사람들은요. 또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렇죠? 십자가 전인데 그게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속도 안 했는데 왜 질병이 치유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치유된다. 난 믿는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을 고친 거는 그 대속과 상관없지 않냐. 대속 전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별개로 쳐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후에 질병이 정리된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기도 전에, 십자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의 치유의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사야 53장 그 4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7절로 이렇게 연결됐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속하기 전인데 대속하기 전에 치유는 그건 다른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신 거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속과 상관없이. 또 옳지들어 보면 그렇게 돼.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봅시다. 갈보리 이전에도요. 이전에도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약은 더더욱 그랬어요. 유월절 양, 노뱀 사건, 치유됐어요. 근데 구약 사건은 뭐? 그게 예수님이 대속에 미리 당겨 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실제 치유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후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신용으로 치유가 됐어요. 봅시다. 여러분 카드 가지고 계시죠? 뭐 삼성카드니 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롯데카드니 뭐 이런 카드 있어요. 자, 그럼 카드를 여러분이 카드 제시해. 그러면 결제를 해. 그럼 여러분 돈이 나갑니까 바로? 안 나가지요. 한 달 후나 뭐 50일 후에 나가지요. 근데 여러분이 빚졌다 생각합니까? 그냥 현찰 줬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신용카드를 여러분 현금처럼 쓰시죠? 구약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대속을 신용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행하신 일도 어떻다고요?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미리 당겨서 쓰신 거예요. 결제는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러면 의문은 끝나요. 이해됐죠? 네, 또 넘기셔서요. 속량은요, 갈보리와 동의어예요. 우리는 오직 그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은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질병은 저주의 일부인데요. 자, 뭐라고요? 속량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고요. 근데 질병은요, 그 속량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질병은 당연히 치유되겠죠? 모든 저주 안에 한 요소인데. 그렇죠? 그래서 질병은 저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속량하신 결과로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는 열매를 맺어야지 율법 아래 있는 열매를 계속 맺냐는 거예요. 그럼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는요, 벌써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저주의 흐름들이 공격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서 싸워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나님은 모든 저주에서 모든 창물을, 내게 있는 모든 창물을 다 자유케 했다고. 희년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불법아 떠나가라고 싸우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벌써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자꾸 그 값을 자꾸 괴롭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권리를 행사해야죠. 내가 왜 질병을 줘야 돼? 이 질병아 떠나가!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찬양 좀 준비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 찬양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원하신다면 해주시죠. 이랬어요. 여러분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질병을 이기는 권세에 있다는 걸 다 믿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고민이에요. 많은 사람들. 거기서 해답을 줬어요. 내가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요,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질병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그분은요, 정말 그걸 벗겨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 갖고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분은요,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왜 치유 안 하시죠? 하나님 편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질병을 이미 지고 가셨다. 이미 끝났다. 이 질병아 떠나가라.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 질병은 떠나가라고. 그래서 게네스 예견이 이렇게 예수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앞에 원숭이 같은 게 와서 막 헷갈리고 먼지 풍겨서 하나님의 대화를 못하게 했다고 해. 그래서 게네스 예견 목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 아, 예, 예수님이 이놈을 무찌르지 가만히 계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이랬더니 깨갱하고 떠나가더라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다잖아요. 주님, 왜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야, 네가 할 일이야 그거는. 난 다 했어. 너가 할 권한이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치유의 모든 조건을 다 해놨어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치유하는가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해요. 치유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질병을 대신 안고라도 자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러잖아요.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이에요. 정말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어. 믿고 이제는 이 질병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 불법아 떠나가. 나는 자유게 될 권리가 있어. 주님이 희년을 선포했어.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했어.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